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나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본문 말씀이 다 은혜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또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그런 본문들도 있고 또 여러 번 묵상하게 되는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야, 왜 여기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까 이런 아쉬움 또 안타까움이 생기는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하는 본문이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고 다른 데도 가면 마가복음이든 이 본문이든 해서 설교를 종종 하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장면이 세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순서대로 사건이 흘러가거든요. 각각의 장면마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에서는 여자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두 번째 장면에서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마지막으로 여자가 주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상황이 나오는데요. 왜 이 사건이 시작되었는지 원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이 어떠했는가.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물론 이 두로와 시돈이 땅으로 보면 붙어있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함경도가 만주랑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신의주에서 강을 건너가면 만주 땅 되고 중국 땅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을 넘어서서 남의 나라로 가신 겁니다. 남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곳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때 가장 멀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점은 왜 이 사건과 상황이 생겼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여기 왜 가셨을까? 예수님 여기 왜 가셨을까요? 뭐 바보 천체가 아니면 다 압니다. 처음엔 몰랐겠지만 이 여자를 만나시고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두로시다 시돈에 뭐 구경 가셨겠습니까? 놀러 가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죠.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언제나 첫 걸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니까 여자 한 명이 등장을 해요. 22절에 보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방 여자.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 이분에 대한 설명은 어머니인데 엄마예요.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은 다 갖고 있죠. 그 당시 사회적 기준만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방인은 개돼지 취급을 받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건 또 이방 땅이건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그나마 돈이나 많고 멀쩡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딸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본문 볼 때마다 본문이 상세하게 그러곤 안 했지만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자의 남편은 어디 갔을까? 이 여자의 아버지는 어디 있나? 이 여자의 형제들은 어디 있나? 보면 딸이 귀신 들렸는데 혼자 나왔잖아요. 혼자 그냥 우리 식으로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미친년처럼 딱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간구하는, 그러니까 정말 여러 면에서 낮고 천하고 가련한 불쌍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물론 오늘날 우리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아서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여자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함을 지르는데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여러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일단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비참한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어도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지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다고 믿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을 향해 구원해달라고 외치려면 이방인도 가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지금 그만한 믿음은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외치고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다윗의 자손에게까지도 와서 외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또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건 이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잖아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마 권사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성도들 앞에 다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많이 공개하고요. 어떤 분은 조금 공개합니다. 저는 뭐 주책바가지라서 있는 걸 막 그대로 다 말하고 모르는 게 없이 막 다 이야기하곤 해서 뭐 애들 엄마가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뭐 그걸 가려 막 이러지만, 사람은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또 종종 친한 사이일수록 자기의 치부를 가려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길바닥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길바닥에서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내 딸이 미친년입니다 이러고서는 막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도 되게 비참한 거예요. 이 여자분은 이걸 외치면서, 우리는 이거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참 칭찬해 주지만 이 여자분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흉악합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교회 나와서 아침마다 만약 설령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막 대성통곡하면서 통성기도 하다가도 막상 그 대목이 나오면 소리 안 내고 속으로 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들을까봐.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여자분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3절에 보면 첫 줄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을 안 하세요. 종종 뭐 요즘은 이제 문화가 발달을 하고 또 통신이 발달하고 기사가 발달하고 해서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하죠. 연예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무풀입니다. 무풀. 악플이 아니고 무풀. 댓글을 다는데 저런 나쁜 XX를 봤나, 이렇게 욕을 하는 나쁜 댓글을 달면 악플이 달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아무 댓글이 안 달리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개야 짓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시는 거죠.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먼 곳까지 찾아오신 이유는 이 여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막상 찾아와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무시하셔요. 이 여자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개야 지저라 기차는 떠나간다 이러고서는 그냥 주님 막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찾아오셨는데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개는 지저라 이러고서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참 마음 답답하고 주님께 실망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이 23절 뒷부분부터 24절까지 나와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제자들은 참 밉상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왜 여기 또 중간에 등장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 몰라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막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청해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그냥 뭐 이야기하거나 알려드린 정도가 아니라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이런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주변에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 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께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걸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아우 저 여자 좀 보내버리십시다. 귀찮아 죽겠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자분이 이 여자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자는 말 그대로 아무한테도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아무한테도. 자기의 남편도 등장하지 않죠. 아버지도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도 무관심한데 그나마 예수님 옆에 비석격으로 붙어있는 녀석들이 저거 만나주지 마시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번 좀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좀 넣었더니만 큰 교회 목사님 대체로 비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서 목사님이 이러이러서 바빠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뭐 목사님 스케줄을 봐서 그래서 다시 연락 주겠다. 연락을 안 줘요. 지가 알아서 자른 거예요. 지가 알아서. 제가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혹시 좀 연락이 되었느냐. 목사님이 일정이 바쁘고 뭐 때문에 해서 못 여쭤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쭤봐 달라. 그리고 나서 제가 말을 덧붙였어요. 내가 담임 목사님 개인 연락처를 알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직접 연락할 수는 있지만 내가 순서를 지켜서 비서일 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연락을 한 것이니까 연락을 해달라. 그리고 내일까지 연락을 안 주시면 내가 그냥 직접 연락하겠다. 그날 저녁에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께서 언제 연락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가리나? 내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그냥 물어보고 바빠서 안 된다 그러면 여쭤봤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이러면 좋는데 지가 중간에서 잘라. 지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어떠냐면 좀 도와주십시다. 얼마나 간절하면 저러겠어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십시다. 저 보내버리십시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얼마나 이게 참 신세한탄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누가 나를 도와주나. 누가 나를 도와주나. 아무도 이 여자를 예수님 주변에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당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24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제자들도 듣지만 뒤에 따라오는 여자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답이 조용히 소곤소곤 여자 상처받지 않게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큰 목소리를 막 길바닥에서 예수님도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여자가 막 내 딸이 미친년입니다 이러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맞장구를 치시는 거예요. 맞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도 듣고 여자도 듣게. 여러분 여자가 이 말을 들었으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실 낙담할 그런 이 조건들을 찾으면 얼마나 여러 차례 낙담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그 뒤 25절부터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장면인데 이번에 여자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와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지껏도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 왔다고 되어 있으니까 더 빨리 뛰어온 거죠.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분은 참 비위도 좋아. 저가 됐으면 젠장 나이 이 나쁜 놈의 자식아 이러고 뭐라고 하고 침 뱉고 그냥 가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여지껏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행동을 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을 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26절에 예수님이 잔인한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걸로 끝난 거죠. 예수님이 뭐 직접 만나서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 들어주는 이유는 너는 개돼지니까 내가 너를 사람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여자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여자가 부정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은 무엇이건 맞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건 나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저를 개라고 하시니까 제가 개가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개니까 주님 집에 있는 강아지로 키워주셔서 주님이 강아지에게 개에게 주는 것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의 태도를 보면 참 정말 귀한 믿음을 보여주죠.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28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란 뭘까요? 이 여자가 취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을 다 총칭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도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기에 찾아와 놓으시고서는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시고 응답하지 않는데도 실망하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반복되는 또 계속해서 더 성장하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찾아오신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막상 현실적으로 대할 때는 박대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곤 하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됩니다. 말을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한테 은혜 안 베풀 거야 이러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구나 라는 걸 잘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종종 즉각 내가 원했던 그 순간 어떤 응답을 베푸시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꼭 붙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고 또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설령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욕심부리는 게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곧장 해결을 안 해주시고 더디에 행하시고 나에게 함부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바울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자기 육신의 가시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응답하세요.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곧장 포기하고 자기가 그냥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 주님께서 은혜 안 베푸시겠다고 하시면 그럼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에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게 나에게 유익하니까 그러신가 보다.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사실은 그게 더 훌륭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 이 여자 같은 믿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주변에 귀신 들린 딸은 아니어도 그만큼 심각한 자녀의 문제, 그만큼 심각한 꼭 해결받아야 되는 내가 막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들을 저는 부지기수로 많이 봤습니다.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딸이 막 미친년이에요. 딸이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미친년이야. 근데 그 딸의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딴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럴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아주 고민스러운 때들이 있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딸의 문제를 내가 고치지 못하는 걸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사실은 저도 경험을 많이 했고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깊은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낙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주께서 이 여자에게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품고 열심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지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혹시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서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이 떨어지는 또 낙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어서 설령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